성경의 사사기라는 책이 있는데 그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해 못할 분은 없겠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봉독해봅시다. 자, 마음을 어두워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뜻이죠? 제 멋대로 행했다면 제 마음대로 살았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어요. 왕이 없었던 시대죠. 그래서 왕이 없었다는 것은 지도자가 없었다는 건데, 그래서 모든 백성이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보면요, 전부 지 생각 옳은 대로 고집을 피우고 막 그래요. 엉덩이 불른 소리 썼고, 이게 뭔가 빈깡통이 돼서 그렇거든요. 뭔가 알면은 이래 안 할 건데, 뭐 모르니까 아는 것과 하나가 단줄 알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춘기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사사시대, 사춘기 시대 비슷합니다. 사사시대에 벌어지는 범죄의 근본적인 이유는 왕이신 하나님을 등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불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거나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에 확신이 든다면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상상이조차 끔찍한 범죄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개인이 보기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이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나 말씀의 진리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가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옳고 옳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문제죠. 그런데 성경의 정확한 진단은 오늘날도 정확히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면 저는 꼭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닮았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있고 뭐 조직의 지도자가 있어도요, 사사시대 사람 같아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 자신의 사상, 자신의 생각이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편리한 대로, 넓은 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는 특별히 자기 소견에 대해 확신이나 고집이 보통 강한 시대가 아닙니다. 얼마나 자기 소견이 강한지요. 자기 생각을 꺾을 줄 모릅니다. 잘못된 것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을 고집하다가 사지로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이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로마 7장 22절로 24절에 말씀이 그거죠.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죠. 이것이 모든 사람의 고백이고 갈등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이 하나님의 생명 생명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복음에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망으로 이끄는 자기 지체 가운데 존재하는 다른 한 법이 또 있다고 말합니다. 곧 죄의 법인데요. 자기 개인의 소견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싸우고 자기 소견이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이기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인 자기 소견이 싸움으로 갈등하고 공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붙이어라. 이것을 네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니 아름다우니라. 내가 네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리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니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록하여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자기 소견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축복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자기 소견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자를 보내주신 큰 은혜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를 보내주셨다는 것.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혜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올해 우리가요 예배로 초대교회 운영을 회복하는 교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7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말씀 드렸습니다. 그 중에 개인 실천 강령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지혜 있는 자, 곧 지혜자가 누굴까요? 지혜자는 우리에게 믿음과 모략, 지혜와 지식의 진리를 알고 깨닫게 해주는 자이죠. 오늘날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파송하신 말씀의 대언자, 곧 목사를 뜻합니다. 왜 목사가 지혜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지혜자라고 한 것입니다. 목사 개인이 뛰어나고 하나님처럼 지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혜가 뛰어난 자가 아닙니다. 저는 IQ가 별로 높지 않습니다. 지혜가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지혜자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죄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혜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자의 목사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지혜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공짜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 지혜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불변, 영원히 무오한 잘못이 없고 오류가 없는 영원히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리의 말씀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과 20절에 나오는 아름다움이란 단어는 히브리 원어로 나임이라는 단어입니다. 나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뜻은 즐거운 유쾌함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번영이나 형통 또는 영적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을 나임이라는 히브리 원어 단어인데 이것을 우리 한글에서는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뜻은요 세상적인 번영과 형통, 영적 기쁨과 행복, 이것이 어디에서 오느냐? 지혜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는 귀를 기울여 잘 들으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들은 데서 나죠? 믿음은 들은 데서 납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지혜자가 전해주는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 들을 때 나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말씀대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잘 들으면 믿음과 모략, 지식과 진리를 알게 되고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보여주신 지혜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지혜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을 찾아오시려고 할 것이면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이상하게 천사의 형상을 가지고 찾아온다든지 뭐 밤에 그냥 환상으로 찾아와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에게 나타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직접 말씀하고 오늘날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시의 말씀이 이미 성경으로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세운 이 지혜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 보여다오, 어리석은 사람의 말입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려 들으세요. 왜냐? 모략과 지식, 여호와를 의뢰하는 믿음, 영원히 변하지 아니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가 가진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신다는 뜻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고 너를 위해 기록하여 너에게 지혜자를 보내주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제일 처음에 in the beginning, 처음에 태초에 처음 시작 때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시는 것이 어떤 행사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어두움을 없애는 생명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인인 우리를 만나실 때 말씀으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진행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지혜자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을 방문하고 문을 두드리고 노크하고 찾아가서 만나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바로 예배 현장에 놀랍고도 위대한 영적 사건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흑암의 권세에 눌려 있습니다. 그 심리가 캄캄합니다. 어둠에 갇혀 있는데 말씀이 어둠을 밝게 비추는 빛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자를 통해서 어둠에 갇혀 있는 여러분 각자에게 특별히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각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심령 속에 비추어 주십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믿고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해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지혜자를 통해서 곧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믿음으로. 이걸 의심하거나 아직 거짓말이야, 그냥 뭐 그런 거지, 이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씀 받으면 안 돼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든지 근세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이신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에 그대로 갇혀있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말씀을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건 마귀 자녀죠. 여러분, 어둠 속에 마귀의 조종을 받으면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며 멸망을 자초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를, 여러분 모두는 다 그랬거든요. 여러분들이 부인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모두는 어둠 속에서 마귀의 조종을 받고 무서운 죄악을 저지르며 멸망을 자초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지혜자를 세우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고귀한 자녀, 생명의 자녀, 천국의 자녀들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아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준비시키는데요.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시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공짜로 여러분들은 이 목사를 만나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시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맥스 루케이드라는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하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필요하시대요. 어떤 경우에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받아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필요하시대. 그리고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 세상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존귀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맥스 루케이드는 누구에게나 절망의 끝자락에서 혼자라는 것을 말하면서 한 번쯤 세상에 혼자라고 느꼈던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나는 외롭다,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메시지가 있다고 맥스 루케이드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You are never alone. You are never alone. 너는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난 절대로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고 예배 때마다 지혜자를 통해서 반드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여러분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지혜자를 통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담대한 힘을 주십니다. 지혜자를 통한 말씀을 통해서 담대한 힘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나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은 네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함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특별히 지혜자를 통해서 영적인 힘과 믿음이 연약해진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듣고 진리 지식에 마음을 두고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면 믿음의 담대한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혜자였던 지도자 모세가 천국 가고 난 뒤에 모세를 대신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60만 대는 약 120만이 되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는 많은 부담과 두려움과 약함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을 두루 다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약하고 너무 두렵고 너무 큰 부담이 되어서 흉이 들어있었을 때 역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으로 담대한 힘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야, 지금 너 떨고 있니? 네 평생의 멸령이 당할 자가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야. 떨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느니 떨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르나 치우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걸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는요 이 말씀을 아주 기가 막혔어요.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큰 힘이 생겨났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요단강을 건너고 초롱성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연약해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어두운 심령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는 능력의 힘이요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날 어떤 사람은 내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왜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 믿음이 큰 믿음의 역사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어떤 사람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왜 어두움에 갇혀서 큰 시험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권능을 세우신 말씀의 대응자인 지혜자의 설교를 인간적인 생각과 사상으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없인 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계시적인 특별한 방법은 설교자인 지혜자를 세우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다가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마음속에 두면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는 힘으로 승리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혜자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이것은 네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니 아름다우니라 했습니다. 지혜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면 그 삶이 아름답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이 아름답게 된다. 여기 아름다움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 세상적인 번영을 누리게 되고 형통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없고 나를 반대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영적으로 기쁨과 행복의 축복을 받은 사람의 아름다운 삶이란 뜻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요 초대교회에 일어난 기적과 표적에 대한 한 가지 증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죠. 그런데 그 성전 문 앞에 미문 뷰티풀 게이트라는 이 이름을 가진 그 성전 아름다운 문 앞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장애인이 앉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들이 말마다 매고옵니다. 아침 일찍 매고와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동전 돈 한 푼 구걸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앉혀둔 사람이었습니다. 장애인이죠. 못 걷는 사람입니다. 그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함을 보고 한 푼 달라고 구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장애인을 주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라. 그 참 이상하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간단한 말이고요. 별 의미 없는 말 같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 아닙니까? 이 말씀에, 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 소위 말하는 안전병의 장애인이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벌떡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모인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요 엄청 놀랐습니다. 얼마나 놀라 심히 놀라고 기이하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기적이죠. 무엇에 대한 기적입니까? 말씀의 능력에 대한 기적입니다. 지혜자가 선포하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선포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은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요 천지를 창조한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달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별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맥이 만들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의 능력이 임하면 남에서부터 끌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못 일어나겠어요.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를 통해서요? 지혜자가 전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장애인은요, 늘 성전 앞에서 구걸하면서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제가 추측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고 앉아있으니까. 사람들이 한 번 앉으면 못 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 생각했을 것. 다른 사람은 다 같이 건강하게 걸어서 다니는데 왜 나는 안진뱅이냐. 하나님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저주해서 저주받은 인생이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저주하고 나를 기차적이고 싫어하고 미워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이고 병적인 마음의 소유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자였던 베드로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장애인의 다리와 육체를 온전하게 건강하게 회복시켜주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 능력입니다. 그 쓰지 못하는 발, 발목, 이 펴지지 않은 구부러져 있는 장애인, 이게 근육이 그냥 그 즉시에서 다시 건강한 사람처럼 버티고요. 신경줄이 쭉쭉쭉, 뼈가 그 즉석에서 만들어지고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 뼈가 정상적으로 쫙 자라버리고요. 모든 관절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신경줄이 제 기능을 발휘하고 뛰면서 그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발로 성전에 걸어 들어갔더라.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그 능력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지혜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축복의 말씀이고 기적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이고 건명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 말씀입니다. 지혜자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축복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약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담대함과 용기와 위로를 주고 본능과 형통 그리고 영적 기쁨과 행복의 축복을 주시고 영육간의 강물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지혜자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말씀 양식이죠. 양식 음식이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알기만 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음식을 먹듯이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길의 빛이 된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 깜깜한 밤에 자전거를 타고 갈 때 앞에 자전거 헤드라이트가 비치면요 쫙 잘 가죠. 근데 만약에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못 갑니다. 자동차 마찬가지예요. 깜깜한 밤에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쫙 비치면요 얼마나 다를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발이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보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언제나 말씀을 들으라고 그래요.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이 모든 복을 또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에 장애와 네 토지와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니 네 강주의 떡밥 주거리지 복을 받을 것이니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태권도 사범이 저 동남아시아에 선교 가가지고요 하나님 얼마나 축복하는지 그 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권도 사오면 앞을 차도 축복, 뒤로 차도 축복, 이단 옆차기 해도 축복, 이래도 축복, 저래도 축복, 막 차니까 돈이 나오더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요.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 사람들의 농담에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터틀 크리스천, 터틀 크리스천. 거북선을 터틀 보그틀 그러죠. 터틀 크리스천, 거북이 교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새는 굴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답니다. 사람은 12일간, 개는 20일간. 그런데 거북이는 얼마 동안 안 먹어도 사느냐? 500일이랍니다. 거북이는 500일. 50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거북이는 그대로 살아간대요. 그래서 참다운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사는 신자를 거북이 신자, 거북이 크리스천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이 참신을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비난과 비웃음의 농담입니다.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 교출지도 않은 사람은 터틀 크리스천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거북이 교인 되지 말라는 경고성 농담이죠. 우리들은 여러분 매일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가 있고요.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보장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맥도날드는 깨어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어짐이라는 책에서 세상에서는 깨어진 것이 가치를 잃는다고 말합니다. 유리컵이든 접시든 깨어진 것은 버려집니다. 흠집이 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깨어지면 귀한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깨어진 사람, 아픔, 고통, 실패, 문제, 부끄러운 것들, 죄책감, 상처, 엉어리 등등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과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크리스천이 한국교회의 농담이 있죠. 저거 깨져야 돼 라고 말하잖아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아나무인 끼고 자기가 최고라고 이렇게 덤비는 사람은 조고조고 깨져야 돼.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 깨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깨진 인생이 축복이 되면 주님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토기장이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요.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중앙으로, 중심으로, 센터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깨어짐이 오히려 놀라운 은혜와 큰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구죠? 아브라함 링컨.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로 성령의 이름 대통령이죠.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은 대통령으로 꼽히는 그는 학교가 없는 켄터키주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이야 뭐 학교 다 있죠. 링컨이 사는 그 당시에는 켄터키주에는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링컨의 양력에는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대학교 졸업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학문만에 제로. 그런데도 그는 홀로 독하게 해서 일리노이주의 변호사가 되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었는데 그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과장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목사가 과장해서 말한다고 듣지 마세요. 설교를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결과였단 말이에요. 그는 대통령 취임식상에서 조그만하고 아주 낡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우리 어머님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가장 값진 유산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서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을 증거로 고백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처음으로 미국에 독립한 13개 주에서 나온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그 외의 주에서 나온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가르침 따라서 남북전쟁이라는 극한 대립을 극복하고 해결한 대통령이죠.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미국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이 지혜자의 설교를 잘 들었던 믿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라진 미국을 하나로 만들어서 위대한 미국을 건설하는 하나의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60이 넘은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노인이죠. 그는 일생을 바쳐서 일구어온 사업을 문 닫아야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누구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정신이 이상해졌고 정신이 약해졌을 거라서 정신병을 입원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정신이 나가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어지럽고 막 그랬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하루는 정신병원 벤치에 앉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란 사람처럼 앉아있는데 어디선가에서 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떠나 어디서나 주말을 지키리.
정신병에 걸린 한 여성 환자가 무심코 부른 찬송 소리였습니다. 이 찬송을 듣고 있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불현듯 일어났다고 합니다. 맞아.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님이 날 지켜주시는데 내가 뭘 걱정하고 여기에 낙심해서 앉아있는가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힘과 용기를 얻고 즉시 정신병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뭘 했느냐. 조그마한 포장마차를 열었습니다. 무슨 포장마차냐. 값싼 닭고기를 이리저리 튀기면서 자신만의 요리법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닭튀김을 맛보려고 인상 이외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본점을 열고 국제적인 판매망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주인공입니다. 그 주인공 크넬 샌더스입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자기 속에는 옳은 걸 행하였던 가면은 망하게 되었고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입원했지만 찬송을 통한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찾아와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물겨운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고 새 출발했을 때 세계적인 KFC 회장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끝으로 여러분, 자기 소견을 이기고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은혜 축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예비전에 선포되는 지혜의 면자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죠. 잘 들으셔야죠. 기도의 기회를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부어야 됩니다. 이것은 네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움이라고 했습니다. 네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으라고 했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하고 그 들은 말씀을 마음속에 보존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에 보존하는 것은 말씀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암송해서 금방 돌아서서 잊어버려도 안 돌아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행위는 정신을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설교자 선포하는 설교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보존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말씀 묵상의 일인데요. 본문에서 말씀 묵상의 일을 네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움이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귀하로 여와 율법을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묵상하는 사람. 여호수아서 6장 7장에 보면 두 가지 대조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생 아합이라는 이방 여인은 자기 귀에 들리는 하나님의 큰 기적적인 사건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함락될 때 다 여리고 성 사람이 다 깔려 죽어버렸는데 그때 그와 그 가정이 그 멸망 중에서 멸망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극적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서 6장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7장이 들어옵니다. 7장에서는 아간이라는 사람 소개되는데 아간은 지혜자였던 지도자 여호수아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그 가족 전체가 저주의 멸망을 당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조적인 두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대패를 당하고 이스라엘 청년이 많이 죽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아간 한 사람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례가 있기 때문에 그 가족은 멸합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로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시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동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이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마와 그의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려치고 물건들도 돌려치고 불살고 그 위에 무더기를 크게 쌓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를 그치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여러분 지혜자인 지도자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건이죠. 여호수아가요 여리고 성에서 얻는 값진 옷, 금, 은 이런 것들을 절대로 개인 소유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전부 다 내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랬는데 아간이 욕심나가지고요. 그 아주 외투 좋은 것, 금덩어리 다 훔쳐놔서 자기 텐트 집 안에 땅을 파고 그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아무도 몰라. 근데 그 사건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 실패합니다. 여호수아가 왜 실패했을까?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이 아간이 범죄해서 그랬다. 잡아내라. 내려라. 그래.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가족 전부 몰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지혜자의 말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지혜자는 사람이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맡기셨기 때문에 지혜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목사를 무시하면 복 못 받습니다. 또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마다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 막내 아들 이르리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마라. 그러면 아들이 죽을 거다. 자, 이 말씀은 700년 후에 그대로 또 이루어집니다. 보세요. 열왕기상 16장 34절에 그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했는데 여리고를 다시 건축했어요. 여리고 무너지고 없거든요. 그걸 다시 건축했습니다. 건축하지 말아야 했는데. 건축하는데 그가 그 탈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급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너희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한 말과 이 열왕기상 16장에 이 시일이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축하는 그 기간이 얼마나 흘렀느냐 하는 거예요. 약 700년 흘렀습니다. 동시대가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혜자를 통해 설교를 통해 하나님 하신 말씀은 한 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10년 지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씀한 말씀이 70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져.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가 설교한 거 한 주 지나고 나면 다 뭐 폐기처분 하듯이 폐기처분 하듯이 다 잊어버리고. 아니요. 제가 이 강단에 설교한 설교 말씀을 살아있습니다. 10년이 흐르고 50년이 흐르고 100년이 흐르고 500년이 흘러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절대로 여러분 한 주 지난 말씀이나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그건 말씀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큰 오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갔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얘기입니다.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교육자료를 쓰기 위해서 표본 두 가정을 선택해서 5대에 걸쳐서 조사 비교 분석한 가족력을 발표했습니다. 두 가정, 대표적인 두 가정. 5대에 걸쳐서 1대도 아니고 2대도 아니고 3대도 아니고 4대도 아니고 5대까지. 5대까지 쭉 표본을 만들었어요. 한 가게는 뉴욕에서 음란한 살롱 술집을 경영하는 부자, 그 음란한 술집을 경영해서 부자가 된 맥스 듀크의 후손이고요. 또 한 가게는 미국의 신학대학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내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전하는 에드워드 목사의 후손 5대를 관찰했습니다. 전하던 에드워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까지는 아주 깽근하고 지혜 있는 분이었죠. 자, 먼저 맥스 듀크의 후손은 총 1062명, 5대에 걸쳐 1062명입니다. 5대 동안 1062명의 가족이 태어났습니다. 5대에 걸쳐서. 그런데 이 1062명들이 다 어떻게 살았느냐 조사한 거예요. 조사해보니까 교도소 생활 5년 이상 한 사람이 96명,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몸파라 동번은 장녀 65명, 정부 보조를 받는 급빈자가 286명, 학교를 다니지 못한 자가 460명, 사고로 연방 정부의 돈을 낭비한 금액이 1억 5천만 달러.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집계가 됐어요. 이외에도 많았겠죠.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 896명인데 5대에 걸쳐서 난 자녀들이 896명인데 그중에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대학 총장이 13명, 대학교 학장이 66명, 유명한 신문 주필관, 논술위원과 문학가가 75명, 주지사가 3명, 상하원 의원이 4명, 부통령이 1명, 큰 사업가가 73명, 판사, 검사, 변호사가 103명, 의사가 96명, 발명가가 21명, 선교사나 목사가 116명, 그 외에도 유명한 분들이 많았다고 대조가 되죠. 맥스 듀크 가정의 안타까움은 예수를 믿지 못하고 교회를 출석하지 못하므로 묘락과 진리, 지식과 형통의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을 못 듣고 지냈다는 그 강문입니다. 비참하죠. 비참하죠. 자녀들이 훨씬 많았지만은 성도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맥스 듀크 가정의 가정도 하늘의 맛을 받았다면 순종 중의 가문이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주신 신명 양식 생수의 말씀을 먹고 마셨다면 맥스 듀크 가정도 순종과 축복의 가정으로 그 자녀들이 잘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요 가장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정신이 이대로 흘러갑니다. 왜 같이 살게 돼요? 만날 보고 있게 돼요. 반면에 돌아오는 에드워드의 가정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손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 복된 말씀을 가지고요. 지혜자의 말씀, 설교를 잘 듣고 살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나보다 없었고 다 성공하고 축복받은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세요. 이 목사를 인간적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목사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지혜로운 말씀을 주려고 세운 지혜자다. 제가 지혜가 있어서 아닙니다. 제가 똑똑해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받은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따르고 여기에 선포되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형통하고 큰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만은 듀크 가정처럼 업신여기고 버려버리고 집 밖으로 들으면 그 운명은 그 후손은 고장 못 받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소견, 여러분의 짧은 지식, 왕관 자기 고집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자기 소명을 버리시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전하는 지혜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하여 듣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과 형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의 경건한 생활의 첫 번째 강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입니다.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제가 전하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받고 말씀이 가는 말씀이죠. 말씀처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족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는 은혜가 없고 축복도 없는 저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세요. 빈말이 아닙니다. 이 설교자를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혜자인 이 목사의 설교 말씀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셔서 큰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